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66페이지 11장 17절부터 19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정의되는가를 우리에게 뭐 1차적으로는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세대의 모든 독자들에게 향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인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이 둘 사이는 사실 분리되지 않는 건데 이게 분리된다는 게 참 신앙에 있어서 모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회자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북미에서도 보면은 그 리딩 패스터들이 미니스터들이 전부 다 이 부분을 보수적인 기독교의 리더들은 강조합니다. 왜 성도들은 믿는 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믿는 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믿는 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이렇게 가고요. 좀 더 이렇게 중도로 오면은 이제 권면에 초점을 두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믿는 대로 산다라고 하면 정말 믿는 대로 살기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모순이 아니죠. 문제는 믿는 대로 못 살기 때문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서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다. 개신교가 부패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모순이 크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으로 증명이 안 돼서 보편적으로 크리스천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위기인 것이죠. 그들이 믿는 대로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선명하지가 않아요. 믿는 대로 사는데 왜 삶이 이 모양이냐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기 이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먼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주요한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순이에요. 믿음 없었던 우리를 믿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또 그 인식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의 개념은 그냥 인식론적인 알미야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했을 때에는 인식보다 더 앞서서 관계입니다. 관계론적인 알미예요. 그럼 우리 동양이고 또 이런 우리의 익숙한 것은 뭐냐면 인식이 먼저 앞서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의 수준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초점을 둡니까? 아니면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까?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는 거에 굉장한 비중을 두는데 이 관계적인 측면은 대단히 소홀히 여깁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우리는 자주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놓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대단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바울의 성경 구절인데요.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310페이지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저 아래 14절까지 헬라 원문을 보면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인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야외예배 때? 그 똑같은 이 본문. 어떤 집사님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읽어보라고 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특별히 3절에서 6절 안에 나타난 그 전체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 결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은 4절과 6절이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아도 철저하게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늘 우리의 삶이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엄청난 그 행동, 우리를 품으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에 반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열정과 정성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6주 동안에 보았는데요. 종교개혁이 결국은 가톨릭의 반발로 이제 일어나는데 가톨릭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어떠한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 무언가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그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맞지 않더라.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계제가 못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가톨릭에서 일어났던 모든 행동, 그게 예전 그리고 거기서 교황이 요구했던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해버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뭐 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신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더 얹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든지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 착해서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 스스로 회생 불가한 존재,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도 찾아내지도 못할 존재, 하나님 편에서 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망할 존재.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기 시작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오해가 이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 얻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이야기하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아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인식론에서만 끝나면 거기서 멈춰버리죠. 그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 바울이 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관계죠. 관계론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끝을 이루실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셔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으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만드셨던 그 열심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무가 주어져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 관계 안에 깊게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관계의 깊음, 성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막 떨고 있습니다. 추워서 그래요. 괜히 춥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한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생뚱맞지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감기 걸리지 마십시다. 노장로님 감기 걸리셔서 지금 고생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 올리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 그들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들의 후예들이 타락하면서 무엇이 단절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이 필요 없었던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이후에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스페셜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의 범위와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원수였던 자가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원수였던 자가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고 시작되지만 구원이 시작된 이상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로 구원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끝내버릴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죠. 사형리의 문제. 여러분 사형리의 문제 요즘에 굉장히 지적되고 있어요. 사형리. 굉장히 복음을 컴팩트하게 설명하죠. 몇 장으로 아주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당신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결신이죠. 그것으로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 익숙해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성도들을 대단히 수동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형리 자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구원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효력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효력은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고 인간편에서 이제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절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모순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은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정적 용어죠. 각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법적 관계입니다. 그 책임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전의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다 바뀐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반면에 우리가 발딛는 세상은 세상의 통치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 이 둘 사이의 모순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안에 사단의 통치와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순의 한 중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모순을 상쇄하는 겁니다. 최대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결단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세력 쪽으로 가 있으면 그 삶은 여러분은 그 삶 속에 여러분은 모순이 굉장히 큰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결단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은 모순을 더 적게 경험하는 거죠.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냐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되면 아, 믿는 것이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며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태도는 대단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무엇에 적극적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분 안에 서 있도록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으면 예배 나오기 싫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적극성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나를 부르셨지 라며 죄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서 삶의 모순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돌리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 없었습니다.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의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부르심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약속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체결이 됨으로 아브라함 편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성실히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끝까지 결단하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상황에 아이를 주셔야만이 그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2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바쳐라. 오늘 본문 17절도 그러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은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데 설교 강단에서 또 여러분의 이 지식 수준에서 대단히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의 내용을 던졌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 녀석이 나를 진짜로 믿나 한번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다가 결국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일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점점점 이 말을 한 사람은 말을 한 이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한 분은 분이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22장 16절로 가면은 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 그를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실함이에요. 좀 집중을 하시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의 책임을 의무를 신실하게 다한 결과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실 겁니다. 그의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신실하심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하나님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시험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최고의 사건이 바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놓여있는 현실은, 그가 놓여있는 세상의 질서는 죽으면 끝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망과 죽음이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 안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권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모순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죽음이 있는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이에요. 세상을 틀어지고 있는 힘, 권세, 이 사망, 죽으면 끝난다라고 위협하는 그 현실 앞에서 자식을 내어주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 이 사실을 이삭을 바침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안 바쳐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순된 삶을 넘어와 보라 라고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서 부르신, 내가 너를 부르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는 이삭을 바침으로 확인해 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 고차원적인 관계 안으로 아브라함은 들어갑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 안절부절하며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테스트하는 시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너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시험 안으로 들어와서 확인해라.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다. 세상 질서, 세상의 모순, 그 모순을 뛰어넘어 너를 찾아냈고 그러므로 너도 모순을 뛰어넘어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은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는 엄청난 거죠.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 주는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고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게 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확인한 것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칼로 내리쳐 죽음으로 그를 그의 생명을 끝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와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므로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고 그 고백 안에는 내 인생이 어떠한 현실 속에 대단히 모순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고난과 핍박과 배신과 억압과 불합리한 현실 속에 그냥 모순 덩어리인 그 현실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그 모순을 뛰어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설사 죽음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종을 데리고 또 아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그 명령하신 모리아산을 3일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때부터 모르겠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생각이 정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의 인생 이 시점, 그 시점까지 아브라함 인생이 오면서 아브라함 안에 믿어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 하지? 처음에는 갈등을 했겠지만 그가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를 데리고 간 이상 아브라함 안에는 이미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를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룰루랄라 좋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랬을까요? 그가 걸어가는 3일길은 아마 그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긴 길이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린다 할지라도, 살리실 걸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살린다는 전제가 뭡니까? 살린다는 전제가 뭐예요? 예, 다 왔어요. 이제 좀만 집중하시고. 다 왔어요. 살린다는 전제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지만 자기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해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아들을 칼로 각을 떠야 됩니다. 그 떡두꺼비 같은 이 자기 생명이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그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실 것이다. 믿음이 그 고통을 상쇄해 주지는 않아요. 이 고통은, 그 길은, 3일길은, 그리고 번제단 위에 아들을 놓고 칼로 쪼개야 되는 그 고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순 속에 그 모순을 넘어가는 우리의 고통스러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로서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죄와 더불어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길, 그 모순을 넘어 뚫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길은 우리의 책임인데 그 길은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의 욕망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하나씩 잘라내야 돼요. 번제물처럼 각을 떠서 버려야 돼요. 고통이죠.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서 우리가 비로소 만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거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모순을 넘어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모순에 거해 사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은 절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순 덩어리에 살다가 거기에 익숙해져 마지막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두려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그 모순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먼저는 제 머릿속에 있고 또 제가 깨달은 혹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것이 100%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말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을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 그 적극적인 행동에 초라하죠. 우리가 내세운 건 초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늘 우리 입술에서는 쉽게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우리와 전혀 반대의 길로 가는 세상 가치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결코 그들이 외쳐대는 소리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는 고난받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 눈물로 써 내려가는 이 믿음의 증언자들의 기록들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실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도전 속에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로 하나님 붙들어 승리하라, 그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라는 도전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졌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로 그래 하나님 앞에 흠없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